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7월 15일 토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집중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르핀 시를 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각 오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체 중인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어서 폴란드를 방문했고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예고 없이 이뤄졌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흑해 곡물협정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 기자들에게 오는 17일로 만료될 예정인 흑해 곡물협정이 유엔과 튀르키예의 노력으로 연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서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흑해를 통한 곡물 및 비료의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을 맺었습니다. 해당 협정은 지금까지 총 3차례 연장됐고 17일로 만료 예정된 협정의 연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러시아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기기로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과 중국 관계의 전반적인 사안과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또 정상, 외교장관 등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외교 안보 대화와 차관급 전략 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양국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두 사람이 타이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 측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으로 중국과 한국 양 관계의 정치적 기초 및 신의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이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조만간 동해 중부 해역에서 해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15일 러시아군이 조만간 해군과 공군 역량을 파견해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정구가 동해 중부에서 조직하는 북부연합 2023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군은 지난달 합동 군사훈련을 예고한 바 있고 이번 발표에서 러시아의 해군과 공군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군의 전략적인 협력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여러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양국의 이번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과 타이완의 잠재적 갈등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2일 북한이 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러시아 배타적 경지 수역 EEZ에 낙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모하메드 칼레리 키아리 유엔 사무처장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은 1000km 이상을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리 사무처장부는 이어 이 미사일이 일본 해역에서 가까운 러시아의 EEZ에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타스통신에 아직은 미사일이 EEZ에 떨어졌다는 분명한 정보는 없다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방어 역량을 구축하도록 실질적으로 도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문입니다. 미국의 문화사절로 불리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최근에 타이완과 홍콩,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끊어졌던 문화 외교를 다시 이어가는 행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해서 7월 5일까지 타이완과 홍콩 공연에서는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이 협연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베토벤, 드보르자 그리고 차이콥스키 작품이 선보였고요. 중국 상하이에서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자들이 현지 음악인들과 음악 교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은 마에스트로 야프반 즈베덴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의 아시아 순회 공연을 따라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로 음악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작품 번호 77의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 논 트로포 비바체 즐겁고 빠르게 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생기 있게 악장입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베토벤, 멘델스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걸작으로 손에 꼽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77의 3악장 바이올린의 아이작 스턴, 유진 울만디가 이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이 타이완과 홍콩으로의 문화 외교를 나서면서 그래미상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과 동행했고요. 그 협연으로 선택한 오프닝 곡이 방금 들으신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브람스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친구 조셉 요하임의 음악적 교류, 또 1870년대에 유행했다는 작곡가 브루흐와 바이올린 연주자이기도 했던 사라사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몇 개의 음과 또 옥타브를 넘나들어야 하는 기교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의 연주자에게는 이 연주 자체가 도전인 그런 힘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브람스는 이 곡을 친구 요하임에게 헌정했고요. 1879년 1월 브람스의 지휘 또 요하임의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그날의 성공은 지금까지 명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가운데 봄의 1악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왜 봄 음악을 선곡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세계 여러 도시에 여러 악단이 연주했고 또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4개가 담고 있는 그 자연의 소중함 또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영상이 있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미국계 캐나다인 바이올리니스트 잔 라몽의 바이올린과 캐나다의 바로크 음악 전문악단 타펠 뮤직의 연주로 4개 중 봄의 1악장 알렉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4개 중 봄의 1악장 알레그로, 잔 라몽의 바이올린 연주, 타펠 뮤지크 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비발디의 4개 봄의 3개 악장은 봄이 왔다, 새들이 노래한다,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지만 다시 구름이 걷히고 새들이 노래한다, 이런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구를 비발디가 음악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음악적 표현과 설명은 듣는 사람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자, 그런데 2년 전입니다. 2021년 11월에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세계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악보의 4개를 연주하고 인터넷으로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사뭇 충격적이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편곡한 2050년을 기준으로 한 4개의 연주였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케냐, 브라질, 그리고 한국의 미래 기후 상황을 대입해서 만든 4개 공연인데요. 봄악장의 특징인 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평안하고 부드러운 선율에 음이 갈라지거나 느려지는 등의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는데요. 지금까지 알던 4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너무나 달라진 지구의 모습,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계절의 변화나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진 2050년의 4개 연주를 들으면서 바로 그 시대에 비발디가 만들었던 4개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는 한국 서울에서 로봇이 지휘한 한국의 국악악단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로봇이 악단을 이끌기까지 로봇이 사람 지휘자의 몸짓과 손짓을 따라하는 그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데요. 로봇 지휘자는 박자와 리듬이 뭐 한치 오차 없이 훌륭하게 이끌었지만 연주자와 교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지는 못하는 그런 창의력이나 순발력은 사람 지휘자의 능력이나 역할과 큰 차이가 있었답니다. 인공지능 같은 이 첨단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세상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한국 서울에서 열린 사람 지휘자가 없었던 로봇이 무대에 올린 지휘 공연은 사람 음악과 또 그 부재를 느끼게 했던 공연 소식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아르레 여인 모음곡 이어집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희곡 아르레 여인의 공연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고요. 극을 위해서 만들었던 27개의 관현악곡 가운데 8곡이 2개의 모음곡 집에 담겨 있습니다. 비제의 아르레 여인 제2 모음곡의 미뉴에트,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함께 하실 영상은 지금 세계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제임스 맨골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미국 영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입니다. 주제음악의 맨 앞부분만 들어도 아, 이 영화 하고 알 것 같은 만년의 인기 할리우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모험 이야기인데요. 이 운명의 다이어리라는 부제로 세계 50여 개국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 인디 역은 변함없이 미국 배우 해리슨 포드입니다. 여든이 넘은 배우가 1940년대를 배경으로 한 젊은 시절의 모습부터 학교에서 은퇴한 1960년대 말, 그리고 다시 운명의 다이어리라고 부르는 시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찾아서 고대 그리스로 모험을 하고 돌아오는 연기를 합니다. 헤어져 산 지 오랜 부인과 곧 이혼을 해야 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늙은 고고학자 인디, 오랜 친구의 딸 헬레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고고학자가 된 헬레나는 운명의 다이어를 찾고 싶어 합니다. 실은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은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인디를 찾아온 것인데요. 인디는 헬레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구가 그것 때문에 거의 미칠 뻔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던 인디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인디가 아무도 모르게 보관해왔던 운명의 다이얼의 반쪽이 화면에 보이자마자 숙명의 라이벌이자 악당인 나치 인사 위르겐 폴러와 일당이 등장합니다. 기차 지붕을 타고 자동차 추격을 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물속 다이빙도 당연한 인디아나 존스 영화 특유의 그 뺏고 빼앗기는 긴박감이 이어집니다. 반쪽짜리 다이얼의 또 다른 반쪽을 찾으면 시간의 틈으로 들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악당 위르겐 폴러는 1940년대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자기가 원했던 대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결국 운명의 다이얼은 악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과거로 돌아간 인디와 헬레나. 시간 계산을 잘못한 탓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오래전의 과거,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던 고대에 떨어지게 됩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악당 위르겐과 일당은 모두 죽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존스는 고대 시대에 그대로 남으려고 하는데요. 헬레나는 그럴 수 없다며 인디를 주먹질로 기절시켜서 현재 현대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영화는 첫 장면에 바람이 일렁이는 커튼이 있는 방,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인디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에 심술이 난 고약한 노인네로 돌아오는가 싶은 장면인데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이 인디를 보살피러 돌아왔고 인디를 걱정하던 오랜 친구가 두 사람의 재결합을 흐뭇하게 반기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 쓰인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그 1악장을 시작하는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는 그 선율이 운명의 다이얼을 찾아서 동굴로 들어가는 인디와 헬레나의 장면에 나오는데요. 운명의 그 리듬과 음과 박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굴에서 울림이 제일 큰 공간을 찾아가는 그런 약간은 웃음이 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작품 번호 67의 1악장 아다지오 몰토 알레그로 콘브리오 조지 스테리 지휘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동쪽 하늘에 태양의 문이 열리고 그의 분홍빛 손끝으로 꽃을 만나니 신비의 전율에 감동돼 만물이 생동합니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그냥 노래합니다. 당신은 잠옷을 입은 채로 나와 내 노래에 답을 해주세요. 당신 없는 곳에 빛이 없고 당신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곳에 빛이 없고 당신 있는 곳에 사랑 있습니다. 밤에 부르는 사랑 노래는 세레나데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아침에 부르는 사랑 노래 마티나타입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 부르는 사랑 고백의 노래인데요. 가사도 선율도 아주 밝고 경쾌하고 또 달콤한 느낌입니다. 마티나타는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1919년까지 활동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루제로 레온 카발로의 가곡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전설의 테너 엔리코 카루소를 위해서 1904년에 만든 곡이고요. 이 카루소가 공연 때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됐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담긴 앨범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100만 장이 팔린 앨범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의 마무리는 1800년대 독일의 작곡가 펠릭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의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입니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는 맨델스존 작품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히고요. 오늘 첫 곡으로 소개해드린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베토벤, 차이콥스키와 함께 바이올린 협주곡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맨델스존이 이 곡을 완성하기까지 6년이 걸렸답니다. 역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친구였던 라이프치히 관현악단의 연주자 페르디난드 다비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알려져 있고요. 1845년 3월에 라이프치히에서 다비드의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이탈리아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나디아 살레르노 손넨버그와 제라드 슈바르츠가 이끈 뉴욕 체인버 심포니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